아멘. 형제 자매님들,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교통,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마르데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나는 부활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20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 안으로 숨을 불어 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서는 구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이제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와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고린도 전서 10장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4절.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모두 마십니다. 그리고는 15장으로 넘어가서 45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생명주시는 영. 몇 주 전에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집회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사고를 한 이유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방면으로 아버지는 그분은 그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시작하시는 분이며 그 원천이 되신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의도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기록하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주 예수님 안에서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샌프란시스코 주민들이신 분들께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교회 생활 안에 모든 것이 근원이 있는데 그 근원은 아버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 안에 있는 것들, 우리의 일 가운데 있는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다려야 하고 그분을 추구해야 하며 그래서 이 사역의 말씀과 일치하는 이런 중점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그것은 이 주제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자마자 바로 방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주님 앞에 서서 그리고 그것을 들으신 분들께 저희가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각 메시지는 개인적인 각 지체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단체적인 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개개인 각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의 각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인지 우리의 생명의 성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상황을 각 자녀의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목자로서 우리가 양을 치시는 분으로서 낮밤으로 각 양의 상태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격과 이러한 상태를 볼 때 여기에 이 초원에 있는 이 무리의 양들의 대부분을 볼 때 없는 자들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그 양들을 찾을 때까지 다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서 그분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러 넘치시며 각 지체 그리스도의 각 몸의 지체가 기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따라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동의하는 것은 주님이 영원한 목적에 근거하여 계시하신 것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런 진실된 사역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연합된 표현을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 아들들과 함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연합된 표현을 얻는 것입니다. 최근 몇 달은 제가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이 개인적인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없다면 당연히 연합된 단계에서도 진실된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이 있는 교회에서 다른 예찬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예찬을 굉장히 많이 가보았기 때문에 가면 항상 음식이 항상 넘쳐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딱 한 번 내가 오늘 너무 바쁘고 특히 자매님들 경우에 너무 바쁘니까 오늘은 뭐 음식을 가져가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음식이 많으니 내가 가져가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를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모두 동시에 자매님 모르겠지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체적인 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시는 형제님과 장로 형제님들이 봤을 때 음식이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음식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170명을 위한 피자를 주문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상상의 예를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목적은 우리 안에서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라면 단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는 영 안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영은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개인의 생활과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들이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집회 중에 하나로 주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누릴 누림을 이런 교회의 영적인 성분이 반영되는 집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성분이 없다면 관습과 규칙과 어떤 이것저것들이 있겠죠. 이것을 더 전진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급해 주시는 영 안에서 볼 때 연합된 표현의 목표의 부담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말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의 기도가 그동안 저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영양 공급하시고 우리를 목양하시며 또 우리를 돌보시고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관하여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제의 일반 전체 주제의 증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짚고 싶은 것은 이 다르서스의 바울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육신 단계에서의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곧바로 그의 인생은 인생 여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을 돌아보며 얘기할 때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그가 주님께서 그 바울에게 긍휼을 주셔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셨다라는 말씀을 디모데 전서 1장 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생활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재생산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기 원하지만 주님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주님은 신성 안에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 몸은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육체 안에서 저는 좀 이 높은 기준에서 좀 적용받고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신격 안에서 있으신 죄 없으신 분이신 당신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바울의 이런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사도행전 9절에서 그 내용을 보면 살인을 숨을 쉬어 내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들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이며 가정 집회들에 쳐들어가고 형제 자매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종교 재판에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했죠. 그는 그러던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대역죄인을 내가 그에게 긍휼을 보였기 때문에 모든 믿는 이에게 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이도 구원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누구도 다른 교회를 망치려고 하거나 살해를 하거나 사람들을 그렇게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이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안에서 빌립보서 7장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분의 본이 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쓰실 때 그분은 감옥에 계셨죠. 내가 아직 가지를 못했다.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나는 추구하고 있다. 내가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합니다. 나는 그분의 부활생명의 능력을 알고 고난의 고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루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들. 이것은 그리스도와 수천 년 동안 이것은 명예롭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을 받으며 졸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에게 믿는 이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볼 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영 안에서 혼 안에서 그리고 이 육체 안에서 충분히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각 사람은 똑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상관없이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저녁 조금 더 그 방향에 대해 알기를 원합니다. 그 방향은 우리 온 존재가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하죠. 로마서 8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육체는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영은 생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에서는 조회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연합된 영으로서 이 생명 주시는 영과 연합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의 연합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탄생은 우리의 속사람이 부활 생명 안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그 음부의 문은 사망의 능력을 얘기하고 어둠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망의 능력을 우리의 대적인 하나님 사람과 하나님의 대적인 사망의 능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적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누가 제가 이렇게 어떤 것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사망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건축하시는 교회는 사망을 이기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라는 것을 본다면 우리가 더 공부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실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절대적으로 부활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994년에 이형제님의 사역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섞임에 관한 특별 집회를 하셨을 때 지방교회는 목표가 아니라 단 과정일 뿐이다.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고 그 실제는 절대적으로 부활 안에 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각 다른 단계에 있을지라도 물론 당연히 저희는 대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님이 60대 후반이신 형제님이신데 그분이 할아버지가 되신 지 오래되셨고 곧 증조할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아마 90세까지 사신다면은 고조할아버지까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에서 모인다면 얼마나 다른 생명의 상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족의 목표는 하나라는 것이죠. 완결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내재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며 나는 그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알 뿐만 아니라 나는 이 승리 가운데서 승리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끝낼 때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진실된 믿는 이들은 마지막에 시간이 올 때, 주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의 마지막에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갔을 때 두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처녀가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처녀입니다. 그들은 기름을 갖고 있고 그것은 영이고 이 등은 사람의 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일생 동안 그들의 그릇 안에 혼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채워지고 적셔지고 이 영이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을 그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매일매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추구하지 않았고 어떤 죽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있겠죠. 사실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채로 믿는 이가 죽게 된다면 그가 부활했을 때 아직도 미성숙한 단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성숙과 성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진리를 서로가 우리가 이 말씀의 사역의 말씀을 다 나타내지 않고 이것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간증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이 나를 통제하는 이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전진하고 진보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혼의 온 전체가 모든 분량 안에서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0일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죽을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대들은 아직 젊고 아직 젊은 대로 살아. 우리가 너희보다 더 나이가 들게 하고 싶진 않아. 곧 몸은 죽을 몸이고 우리 인생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죽을 몸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저도 제 이 평발도 정말 이 부활 생명을 조금씩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긴급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알고 체험하는 것은 합입니다. 아는 것은 한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체험하기 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하기를 계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기도했고 삼일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 안에 들어갔다가 사망을 통과하고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사망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먼저 선을 보이셨습니다. 사망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밖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분의 임자 안에서 사람의 아들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는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죽었으나 산자가 되었고 영원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곧 주님과 결혼을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우리의 신랑이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아내 될 사람도 그분과 어울릴 수 있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질은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나는 살아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젊은 사람들의 이 생생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더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사망의 음부의 열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저드로 전서 3장 18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부는 아직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곳에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처럼 부활이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처럼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으로 넘어가 본다면 체험적으로 부활은 생명 주시는 영입니다. 이 메시지 1번에 보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셔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부분에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심. 지난 30분 동안 제가 얘기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비피춘 가운데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제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의사의 명령이죠. 하루에 물을 8잔을 마셔라.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어떤 상황에는 저도 깨닫지 못한 채로 탈수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목이 마르기도 전에 탈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그래서 제가 기록을 세우면서 이게 6잔인가? 이게 7잔인가? 오늘 6잔 반을 마셨나? 아직 다 못 마셨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론 꼭 대답을 하실 것은 없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주 동안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번 본다면 얼마나 자주 그 영을 마시셨습니까? 그리고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이런 것을 피하지는 않아요. 이 실제의 체험이 실제적으로 어디까지의 있습니까? 신체적으로는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을 뿐 아니라 건강의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탈수 상태가 매우 흔하다 보시고 우리의 갈증을 얕은 방식으로 표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우리 온 존재 안에 흘러가심으로써 이 특별한 물을 계속해서 예를 들면은 그 에로헤드나 이 다산이 같은 브랜드랑은 비교할 수 없을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를 합당하게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죽음을 통과하고도 살아남는 생명이 부활이다.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나온 생명이고 부활은 죽음을 이깁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망의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다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나온 생명이고 천연적인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체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생명이며 그 영이 이러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매일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사망이 작용하고 우리의 몸 안에 작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죽음으로 나온 생명이고 생명을 넘어간 능력. 그리고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부담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의 부담을 반영한 부담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온 존재가 부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아들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영이 채워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며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시고 각 부분, 각 영역마다 우리 온 존재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최종적인 생명은 부활 생명으로, 옛 창조는 새 창조로 우리가 최대한 더 빨리 이런 단계를 거칠 때 이 부활 생명이 더 많이 흘러나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부활 생명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에 초점을 맞추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은 이 천연적인 성향 자체가 고난의 삶입니다. 예외는 아무도 없죠. 그러나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볼 수 있는데 사랑은 사망같이 강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사망을 체험하죠. 특정한 방식으로. 그리고는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 부활 안에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님은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시다.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생명이 있든 간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붙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정의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형제님이 있고 그분의 올해 초에 갑자기 아내분이 돌아가시면서 정말 너무 고통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 그분의 자세, 어떻게 그분이 움직이시는지 이런 것을 볼 때 주님 그를 부활생명으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그에게 실제가 되어주소서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사망은 부활생명을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찬송을 불렀죠. C. 그리스도의 부활능력은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부활능력이다. 에베소서 1장에서 부활 능력이 더 강조되었습니다. 부활은 죽음에서 꺼냈을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그분을 승천시킨 역할을 합니다. 부활의 능력.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조성되어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중한병에 걸린 분을 방문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남가주에 있는 정말 이 사랑스러운 형제님 40대이신데 지금 4, 5주 동안 병원 입원해 계시면서 수술을 3번이나 받으셨어요. 그 몸이 이 수술을 다 받아낼 수 있는지 정말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죠. 그 형제님께서 아내에게 얘기하기를 내 인생의 가장 달콤한 시간이고 달콤한 체험의 기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망 가운데서 그분은 부활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부활을 체험하고 있었고 부활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셨습니다. 2번 부활의 실제는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는 영이 아니시라면 부활의 실제로 우리가 그분을 외적으로 만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으시겠죠. 그러나 그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 부활의 실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온 존재, 우리의 온 일생에 확장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점점 더 그분께 동역해 드릴 수 있으며 이것을 더욱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또 다른 하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가지고 알 수 있는 날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망의 부활 생명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저 항상 이 황노화 이런 광고가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 분들이 나한테 광고 올 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저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는 노화의 반대를 하고 싶지 않고 저는 일상의 단계에 따라 정상적인 사람이고 싶습니다. 내가 나이가 점점 더 들 때마다 나는 부활의 능력 안에 있을 것이며 부활의 생명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보톡스를 맞을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성형수술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처한 인생의 단계를 받아들이고 저는 30세의 이분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뭐 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 차례니까 하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있고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것은 우리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DR의 1번 부활에 대한 가장 높은 정의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단순히 몸 안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그릇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를 내 자신으로 채울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너는 굉장히 기쁘게 될 것이고 나도 기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영이 되셔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볼 수 있죠.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영적인 호흡, 공기 같은 그리스도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여정의 또 다른 방면은 물론 아직 거기에 저도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배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각 폭마다 호흡마다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 스스로 노력하는 것 없이 있을 때 제가 이 양다리를 저녁으로 먹었는데 제가 양다리를 두 개나 먹은 거죠. 사실은 근데 제가 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막 노력하는 게 전혀 없고 자연적인 어떤 자동의 이런 시스템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는 것입니다. 호흡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물이 필요하죠. 호흡과 물. 누가 대신해서 숨을 쉬어줄 수 없잖아요. 혹시 지금 숨 안 쉬시는 분이 있나요? 그리고 물도 마찬가지로 내가 스스로 물을 마시면서 수분 보충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대신해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 단계에 도달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기는 빨리 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며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십자가가 우리를 끝내고 우리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단계죠. 주님께서 사망과 부활을 겪으셨듯이 저희에게는 부활과 사망과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미국 전시관 훈련생들에게 이 칭찬을 기분 좋을 만한 칭찬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 이유가 가끔씩 너무너무 똑똑하구나 이렇게 SAT 점수가 1600이 넘고 어떤 분들은 B를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스탠포드나 이 하버드에서 수마쿰 라우데로 졸업을 최고로 장학 최고 1등으로 졸업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의 목표는 부활의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사망을 통과하고 부활을 생명을 포토그래픽 기억이나 어떤 놀라운 이런 형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뮤얼 챙 형제님도 예를 볼 때 신문을 읽을 때 이렇게 쑥쑥쑥 읽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세부적인 질문을 하면 모든 세부 사항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머리는 어떤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분량이 교회 생활의 역사와 모든 자서전과 글자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정보들을 다 보면서 이 시대의 빛 이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런 온 존재가 부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두려워하는 것 보다는 우리는 이 목표로 인해서 격려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죠. 제가 다다다라고 부른 것. 몸의 생활 안에서는 천연적인 것은 용납 안 되네. 우리는 여러분의 천연적인 것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몸은 단지 부활 생활 안에 있는 것만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F,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예표하는 금 증단대는 자라고 가지를 내고 봉오리를 맺고 꽃을 피워서 빛을 내는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게 된다. 이것의 결과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 체험은 이 생명의 세 단계가 있는데 천연적인 조성이 다루어져야 하고 그래서 야곱이 정말 온전히 다루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성숙의 가장 높은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멈춘다면 5만 개의 지방교회가 있겠지만 몸에 실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이상이 필요합니다. 관점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실제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우리가 이 방면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H번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얻어야 한다.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떠한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을 극심하게 받은 사람이 다른 성도들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집회가 끝나고 12살짜리 형제 벤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걸 하고 다니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런 센터를 형제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리고는 그 사례가 살해당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 밤에 가족들과 새벽 3시까지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시체가 발견되고 그리고 아나헤임의 이런 경찰관들이 보고를 할 때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를 끊고 나서 쉬운 말은 아닙니다만 그들이 아드님 시체를 찾았다고 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형제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나라가 이런 상황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런 존재, 그분의 임재가 이렇게 있는 것, 그 부활 생명이 그런 손실이 정말 어떤 것인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지만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에게 찬송을 말씀하셨어요. 노래 찬송 한번 부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찬송을 다시 불렀습니다. 제가 부활을 보았습니다. 우리 형제님 안에 그리고 많은 지체들 안에 부활 생명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분량을 넘어서 눌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망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의 회복에 있는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떠한 단계든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이 집회건 청소년 집회건 사역의 일이건 어떠한 영역이건 주님은 진실하게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능력과 체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을 지적 능력을 믿지 않으며 나는 부활 생명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의 회복의 사역의 성격입니다. 본질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돌아오실지 모르고 거듭나는 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계가 오면 그때는 지금 사역의 말씀을 하시고 공급하신 형제님들이 그 대부분은 없으시겠지만 정말 유창하고 똑똑하고 말을 잘하며 이런 형제님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저런 뭐 지성이 있다니 저렇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니 네 특별한 은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부활생명의 사역만이 각 단계에서 그냥 평범한 교회 안 평범한 일반적인 형제나 자네 자매가 됨으로써 이러한 단계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존재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님께서는 95세까지 사셨어요. 자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20년 동안 기도 집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의 이런 임재, 그분의 그런 환한 미소가 저를 정말 살아있게 하셨다는 것은 기억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또 다시 50년을 더 기다리시면서 또 기다리시고 이것을 반복하실까요? 저는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부담을 갖고 있는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결하시고 끝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부활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분의 생명과 본성이 사람 안으로 일에 넣어진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얕은 부분은 아니지만 좀 가벼운 우리가 연결하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체험에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셔야 한다.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 물은 요한의 사역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우물가에 오셔서 주님이 목마르셔서 우물가에 오셨죠. 이 낮에 물을 기르러 온 여성이 있었죠.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는데 물을 달라고 저한테 물으셨습니까? 왜 유대인이 사마리안에게 물으시죠? 그분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그가 그분에게 물었다면 생수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존재 안에서 정말 솟아나는 생명수의 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흐르고 흐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접촉합니다. 주님 당신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마시는 이 물은 나의 영을 적시고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아들 같은 아들이 되고 그리고 이 흘러나가는 강, 그 영이 되겠습니다.
버클리에서 박사과정을 끝내고 졸업식을 갖고 이러한 아주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높은 성취에 이르러서 박사로 불리우고 이렇게 집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이 공허하며 갈증이 나는 이러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수고하고 열망하건 여러분이 그런 것을 갖건 그래도 여러분이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목마르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마시는 자는 그 깊은 속에서 생명수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간증의 차원에서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상황에서 생명수의 흐름이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흐르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성취될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계시록의 22장에서 17절에 그 영과 신부가 하나입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단계의 하나됨입니다.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십니다. 듣는 자는 오라 하셨습니다. 갈증이 있는 자는 오라.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를 종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부가 예비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오며 갈증이 있는 자는 오라고 하십니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너무 늦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끝이 와가지만 아직도 늦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주님 안에서 귀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부만을 관심하고 모든 다른 것을 내려놓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기쁨이 이런 거는 있지만 주님께서는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갈증이 있는 이러한 혼들을 보시며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물이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영적인 물은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가리키며 이는 만유를 포함한 음료이신 그 영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시며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는 것에 대한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생수이신 그분을 마실 수 있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음료이신 이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비에서 보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는 반석은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지팡이는 율법의 능력과 권위를 대표하며 매맞은 반석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로 매맞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매맞은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그 영을 예표합니다. 매맞은 반석인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 물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육체 되심을 통해 그리스도는 반석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보리에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그 능력과 권위로 매맞았으며 그분의 옆구리가 갈라졌고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생수는 삼위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과인 그 영이십니다. 이 영적인 음료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며 우리 존재를 완전히 만족시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허드슨 테일러 형제님께서는 생명수에 대한 구절들을 많이 누리셨는데 이 목마름에 대한 정의를 하실 때 목마름은 만족되지 않은 그러한 갈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추구함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목마름입니다. 이러한 갈망으로 인해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밤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천 수만의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뭔가 생각을 할 때 주일날 저녁이 될 때 뭔가 목마름이 다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필요가 있고 우리는 이러한 성취되어야 하는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또 어떤 수의 자녀들이 있으면 만족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이생수가우리를만족시킵니다하나님께서물으로서우리온존재에도달하시는것입니다영적인물곧생수는부활안에있는생명의물입니다여기서추가할것은모세의그러한큰실수에관한것인데사람들이목마르고있을때그래서기쁘지않았습니다그들에게불평하는것이있었는데그들이목마름으로인한것이지그들의다른이유가아니었습니다하나님께서그리스도께서반석으로서매맞으신반석이되어셨으며그리고흘러나온물이있었습니다모세에게하나님께서그분을거룩하지않았다고하였습니다제가깊이이러한문제에대해서근심함이있었습니다제가깨달은것은제가대적이제생각을공격하는것에약하다는것입니다제가또이런상황을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반석에게말하는것이필요했습니다반석에게말할수있습니다저는이러한근심이있습니다걱정이있습니다주님이것이제가현재처한상황입니다주님저는아주필요합니다주님저는이러합니다이렇게반석에게우리가말할수있습니다반석은우리의필요를아십니다우리가반석에게말할때반석께서아시며또흐르십니다에드형제님께서때때로이러한말씀을하셨는데그분의매일의체험인데제게아주중요한것입니다다만주님께말하라고그렇게말씀하셨습니다그분과대화를하라고하셨습니다제경우에는아주높은이런기도를하고그다음에는조용히합니다그런데제가이런상황에있습니다저는주님이필요합니다이렇게할때주님께서나는너를알며내가흐를준비가되어있다이렇게말하십니다우리가우리의마음을열고우리의입을열고우리의영을열고그렇게할때주님께서흐르실수있습니다우리는다만말할수있습니다부활안에있는생명의물입니다부활은죽음에넣어졌다가다시살아난것을가리키며부활은또한죽음을통과한것으로부터솟아나온생명을가리킵니다이생명의물은부활입니다생명의물은부활안에있기때문에모든부정적인것들을이기며초월합니다모든것을이기며초월한다는것은모든부정적인것보다아주위에있는것입니다우리가해야될모든것은다만마시는것입니다이부활의생수를마시는것입니다이생명의물이부활안에있는생명의물이모든것을이깁니다우리가우리자신에게하는것들어떠한부정적인것들우리의존재안에서일어나는모든부정적인것들이이부활의생명수와비길수없습니다얼마나놀랍습니까요한복음22장에서이부활은호흡입니다또한이부활은이러한생명수입니다우리가이반석에게말할때흐름이있습니다이생명의물은또한부활의물입니다 어떠한 것도 이것에 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떤 부분도 어떤 대적이 하는 일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어떠한 것도 이러한 것에 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초월하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적을 아래로 보게 됩니다. 부활 생명수가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물이 부족한 이런 상태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사가 저에게 8잔의 그런 물을 마시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제가 제 나이 때문에 제 잠이 부족하게 되고 어떠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물이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번, 우리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물을 마실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세 가지 이유에서인데요. 첫 번째로 이 물은 신성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부활입니다. 이것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또한 이 형제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분 안에 이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저는 다만 이렇게 제가 빌려온 이러한 영적인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 안에 있는 사람들, 부활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가 다 가지 않았는데 우리는 오늘 하루를 부활 안에서 마칠 수 있습니다. 제가 곧 이 메시지를 마치게 될 텐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였건, 어떠한 일이 있었건, 어떠한 한 주를 보냈건, 무슨 일이 있었건 우리가 이러한 한 주를 부활 안에서 이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부활 안에서 이러한 마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마시는 것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가 주님께 빛비침을 받는다면 우리는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먹는 것보다 마시는 것을 더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한 영을 마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에서 마시는 것은 우리가 집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흘러넘침의 것으로 이러한 것이 반복적이며 유기적인 이러한 실행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흡수하고 소화하고 호흡하고 이렇게 생명이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러한 상황 안에 있습니다. 제 생각과 제 몸이 이렇게 마시는 것을 계속 상기시킬 때 계속 마십니다. 이런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럴 때 이 물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것을 합니다. Resurrection, 부활을 이렇게 우리가 마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제 감정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데 이 부활 생수가 우리의 이러한 부분에 갈 때 부정적인 것들을 거기서 없애고 또한 우리의 기억 속으로 가서 부정적인 이러한 기억들을 없애며 이러한 부정적인 기억과 연관된 이러한 느낌들을 없애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며 부활인 이러한 생수입니다. 우리의 마시는 것은 먹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음식이 생명의 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에 있는 이러한 곳에 대해서 제가 상기를 해보았는데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흐르며 또한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도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부활 안에 있을 뿐 아니라 생명나무로 인하여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물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시는 것을 실패한다면 우리는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침 부흥을 할 때 마시는 것이 없이 먹기만 한다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침 부흥을 거치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먹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아침 부흥을 다면 하고 부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을 뿐 아니라 마신다면 우리가 부흥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된다는 것은 이러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생명나무는 생명수의 강 안에서 자라며 어디든지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에서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생명나무를 누리는 비결은 생명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알고 생명수를 마시는 것. 이것이 메시지 1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체험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과정에서 생명수를 마십니다. 우리가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우리 모두가 한 영을 마십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것을 회복하고 이런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8잔 이상의 이런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시 또다시 그 물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축복으로 우리를 놀랍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생명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수를 계속 마실 때 기쁨이 있으며 생명이 있으며 은혜가 있으며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길 원합니다. 생명수를 부활 안에서 마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25분 동안 서로에게 부활 안에서 이러한 생명수 가운데 우리가 서로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부활과 이러한 부활인 생명수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통하시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그런 흐르는 이러한 강을 우리가 마시길 원합니다.